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미국에서 기독교인들 대상이 아니라 일반인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 이 시편 23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왠관이 이 시편의 별명이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죽음이나 질병이나 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 말씀 수도 없이 읽으셨을 거고 심지어는 암송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익숙하시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익숙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상황에 맞는 우리 형편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에 맞는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이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분해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 구절씩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을 크게 이루고 있는 두 가지 구조를 먼저 기억하고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목자이신 여호와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 5절에서 6절까지는 잔치를 베푸시는 여호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 절씩 꼭꼭 씹으면서 저와 함께 소화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자이신 여호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이 말씀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오늘 제가 전체를 다 읽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덮지 마시고 눈으로는 말씀을 보시고 귀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조화롭게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목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성호, 그러니까 거룩한 이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49장부터 하나님을 목자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은 목자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할 때 다윗이 그 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부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상징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면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를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고백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을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양우리에 그 하나님의 양우리 안에 머물러야 하고 목자의 지배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먹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이 고백의 현실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요 마치 이 많은 율법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십계명만 봐도 열 가지의 해라 하지 말라는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들어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마치 희생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목자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확신했다는 거죠. 한글 번역에서는요 다소 수동적인 의미로 느껴질 수 있는 번역이 있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표현이 다소 수동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요 이 표현은 능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뉘앙스를 살려서 설교의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 그게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입니다. 이것의 차이가 뭘까요? 수동적인 의미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서 내 주변의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요. 능동적인 의미는 지금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다면 그 주변의 것들 아무 상관없고 그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인 거죠. 내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 1절의 의미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여주는 고백인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목자가 알아서 다 채워주실 것이며 만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목자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때문에 나는 오직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이 고백이 1절의 고백인 겁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다.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드림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그의 백성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푸른 풀밭이라고 하면 봄에 새로 돋아난 풀로서 가장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더 그 기록된 당시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푸른 풀밭을 접근하면 얼마나 귀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사시사철 푸른 풀들이 있죠. 뭐 소나무도 있어서 겨울에도 우리는 푸른 산을 볼 수 있지만 이 글이 기록된 배경은 팔레스타인입니다. 1년 중에 절반 이상이 황폐한 황무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녹색빛이 많은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놀라운 목자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표현이 이 푸른 풀밭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 푸른 풀밭이 얼마나 귀한지 더 가슴에 와닿고 우리한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쉴 만한 물가입니다. 이 쉴 만한 물가는 뭐 그 지역이 얼마나 물이 부족한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목마르지 않게 자신의 양들을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자신의 양들에게 안식과 평온한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양을 먹이고 마시게 함으로써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비유가 이제 3절로 이어지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더욱더 명확하게 발전되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은요, 목자가 양들을 가장 좋아하는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양들이 누리게 하듯 자기 백성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그것을 넘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인도하는 목적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제 직역했을 때, 그냥 그 느낌 그대로 나갔을 때, 제가 이 번역이 틀렸다 이러고 보면 안 된다, 이미 다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을 그냥 그대로 뉘앙스 살려서 번역했을 때 이 의의 길은 똑바른 길 혹은 가야 할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양이 안전하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위협이 없지는 않지만 위험을 당하지는 않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자기 양들을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우리 이유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은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양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양을 이렇게 때리면서 징계하면서 목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때 쓰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노리는 들짐승들을 쫓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위협을 막을 때 쓰는 도구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도구는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양들을 훈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안위한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위로가 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위로가 된다는 말이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벌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위로가 된답니다. 이거 왜 이렇죠?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마찬가지로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는 다른 목자의 양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을, 자신이 돌보는 그 어린 양들을 징계하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양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오히려 마음속에 위로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주 깜깜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전뿐에서만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아주 고상한 장소뿐만 아니라 아주 사망에 음침하고 아주 무섭고 더러운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징계의 골짜기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골짜기가 외부에서 오는 위협이라면 우리랑 하나님의 관계를 끊기 위한 저 사단의 계략이라면 우리는 역시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서 우리를, 그 외부의 위협으로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지키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아무리 어둡고 그렇게 깜깜하더라도, 사망이 들이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 되는 하나님을,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이 편의 가장 핵심되는 이 시편, 어찌 보면 23편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이 23편 4절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잔치를 베푸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5절에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베푸는 그 장소가 아주 독특합니다. 어디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다윗을 비방했던 원수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 주심으로써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심판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앉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까지 다윗아 넌 이것은 잘못했어, 이러한 기준으로 봤을 때 넌 지금 틀린 거야, 아무리 비방했던 그 원수들은 심판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다윗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도리어 아 내가 틀렸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경에서 잔치는요, 주로 세상의 끝날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서 많이 표현되는 것인데, 그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이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체로 이해할 때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표현은 특별한 사역자들, 선지자, 제사자, 왕을 이렇게 위임할 때 기름을 부어주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평상시 일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삶, 다윗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그 기쁨이 어디까지 도달했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내 삶의 모든 과정과 내 삶의 모든 끝에까지, 그 모든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감격한 다윗은 이제 그의 미래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는 것,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노래로 적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심은 단순히 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을 유지시키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선하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풍요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확신의 근거를 우리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그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른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을 하셨고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겠다, 내가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선언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대서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정하심에 기대해서 확신하듯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어떠함을 기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다면 오히려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떨겠죠. 율법 앞에서 언젠가 자신이 만에 하나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나가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주목할 표현은 따르리니입니다. 이 따르리라는 표현은요, 사실 대부분 원수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갈 때 쓰는 동사가 이 따르다라는 이 동사예요. 근데 다윗이 의도적으로 이 따르다라는 동사를 기록함으로써 과거에는 그를 쫓았던, 그를 따랐던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를 따르는 것은 원수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완전한 반전을 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시면서 선하시고 그 풍요로운 것들을 채워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따르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의 전에 거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가 그의 삶으로서, 그의 삶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마지막 이 결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에 대한 해석은 끝이 나는데 우리는 이 시편 23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번성시킨 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좀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막연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읽어보면 그의 잔이 넘친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잔잔한 물가나 푸른 초장에 거의 가까이 간 적이 없죠. 사실 그는 항상 전쟁하며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요, 지금 이 시편 23편을 썼던 배경이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기고 다닐 때 썼던 시가 바로 이 시편이다, 시편 23편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생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말은 자신의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어떠함 그 이상으로 나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과분하게 나의 그릇보다도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단순히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그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분이면,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는 그것이면 충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만약 여기서 아,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지금 고백했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 생활, 나의 믿음, 과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였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이곳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함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팡이로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막대기로 보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지팡이 싫어요, 나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싫습니다, 그냥 막대기로 외부의 적 물리쳐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만 다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목표가 영혼의 소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영혼의 소생이 아니라 육신의 안정으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의 반응이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제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 한들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봤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함께, 하나님과 어려움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수들이 따랐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방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신앙생활 잘한다고 편하기만 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내가 만나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내가 만나 의문심이 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외롭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죠.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이 길 끝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조롱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본문 마지막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죠. 삶을 예배,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의 목적이 예배가 되는 것. 오늘 요즘 최근 몇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에 게으르게 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릴 때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쉼 때문에 그 휴식의 달콤함이 얼만큼 단지를 알아버려서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의 게으름을 누리고 육신의 안정을 쉬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언한다면 이곳에 당장 나와서 건강이 우려돼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주 나의 목자 되십니다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시편 23편이 내 삶의 고백, 내 마음의 고백, 내 예배의 고백이 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결단의 찬양 대신에 이 시편이 찬송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이 시편 말씀 전체를 나 있는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쭉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어요? 요 땡땡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마시고요, 정말 내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동안의 목자시니 동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동안을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동안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동안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동안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동안을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동안의 원수의 목전에서 동안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동안의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동안의 잔이 넘치나이다. 동안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동안을 따르리니 동안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